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미리 아신 자들인데 로마서 8장 29절은 언젠가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8살 난 남자아이에게 499불짜리 건담 프라모델 키트와 31,500불짜리 롤렉스 시계를 보여주면서 고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건담 프라모델을 집습니다. 가격에 있어서 60배가 넘는데도 롤렉스 시계를 집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열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말씀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요. 왜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살아가요. 그러나 일부 소수의 사람은 여기에 눈이 열려서 감격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에는 지향점, 목표가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에도 들어가 보면은 지향점, 목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각각 운동을 시작한 이유와 목표가 있어요. 55세 남성 A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운동을 시작했습니까? GP를 상담했는데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즉시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25세 남성 B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운동을 시작했습니까? 여름 휴가 때 해변에서 멋진 몸매로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55세 남성에게는 어깨가 그리고 팔뚝이 이두근, 삼두근으로 울퉁불퉁한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 회복에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시작한 지향하는 방향이 건강 회복과 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반면에 25세 남성에게 가벼운 근력 운동과 달리기를 하라고 하면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재미없어요. 무게가 꽤 나가는 그러한 웨이트리프트를 하면서 희열을 느껴요. 왜요? 지향하는 방향이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이 우퉁불퉁한 근육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방향을, 어떤 지점을 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무엇을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가, 무엇을 향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움직이는가. 오늘 29절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저는 지난 시간 28절을 비교적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고 고통스럽고 잘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일까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배후의 역사에 지금 선을 만들어내시는데 인간의 자유의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린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서 우리 삶에 개입해서 선을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내리기 전에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선택을 내리는 중에 결정을 내리고 이것을 위해서 씨름하는 중에 어떻게 할까,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하는 중에도 개입하시고 이미 선택과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 결과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개입하셔서 선을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이것이 28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내신다 했는데 그럼 어떤 선을 만들어내시는가? 운동을 시작한 사람, 당신 지금 건강회복 유지인지 아니면 근육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건지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신 그림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미리 계획해 놓으신 선명한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계획적이세요. 제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저는 아주 계획적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계획적인 분이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플랜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시간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 시대적인, 환경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환경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보내시기로 작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끄실 때 미리 계획해 놓으신 그림이 있으실까? 하나님께는 미리 계획해 놓으신 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삶의 추구방식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선, 이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할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내 삶에 일하고 계실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29절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할 때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를 생략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29절에. 그래서 LSB, Legacy Standard Bibl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문을 잘 잡아냈습니다. Because those whom he foreknew. 왜냐하면 그가 미리 아셨던 이들을 he also predestined to becom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왜냐하면 그가 미리 아셨던 자들을, 이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28절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작업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어떤 선한 일을 만들어내시는데, 다르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이 더 좋잖아요. 그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의가 통치하는 세상, 옳은 것만 있어요. 희락만 있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희락을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이런 가운데 가끔씩 희락을 느낀단 말이에요.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희락을 느끼는 그 순간이 얼마나 돼요? 그 희락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할애해요. 그런데 그 희락도 작은 단위 희락이에요. 그런데 이 희락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거대한 희락이 한순간도 끊이지 아니하고 진행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러한 세상 가운데 머물게 허용해 놓으셨을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일정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살아 이 가운데 지나가도록 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동안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도록.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를 미리 아셨어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충돌합니다. 성경이 밝히는 바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이 전지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여기에 사용된 시제가 단순 과거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시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은요, 영원한 과거 어떤 시점에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일시에 확 아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를 믿을지를 아셨다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를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를 믿지 않을지를 예정하셨다는 것과는 그리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를 믿지 않을지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럼 예정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가? 그럼요. 예정이란 말은 어떤 데 사용하면 무엇을 예정했다는 말인가? 예정의 문자적인 의미는 미리 정해 놓으심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동사가 등장해요. 한 단어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프로오리센. 미리 정하셨으니 한 단어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predestined라고 번역되어 있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니 역시 단순 과거 aorist인데 영원한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한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계획을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하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를 아셨고, 자, 정리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 속성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를 아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향해 미리 정해 놓으신 그림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과 계획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이미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해서 선을 이루어낼 것인데 어떤 선이냐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반드시 본받도록 하나님의 의지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모습 닮아가도록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본받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형용사예요. 형용사. 본받게. 모습이나 성질이 같아지다. 동질화되다. 그래서 영어로는 conformed라는 표현이 보통 쓰이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왜 살지? 왜 지구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화되는 것이.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고생하고 많이 아파해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패예요. 그 눈물은 실패예요. 환경을 통해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화 되어야 돼요.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많은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만들어지지 않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환란이, 어려움이, 아픔이 지금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의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에 끼친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쁜 영향도 많습니다. 그 나쁜 영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강조하고 건강과 부요와 번영을 중요시한 것입니다. 건강과 부요와 번영은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머물면 이것만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으면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중심구절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1년 정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구역장 가방을 1년 동안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은 그 예배 시작 지점에 이 구절을 찬송가로 만들어서 다 일어나서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제 집에서 많이 연습했는데 매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해요.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삼중 축복이란 말로 바꾸어졌죠. 세 가지 구원 또는 세 가지 축복.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건강해지는 축복.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나왔습니다. 영혼 구원, 신체 치유, 물질적인 번영. 한국교회가 이것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에 극심한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물질적인 번영과 신체적인 치유를 약속하는 삼박자 구원 교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 이것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어요. 순복음교회가 그 선두에서 이끌었죠. 믿으면 치유된다. 믿음으로 부유해진다는 이 메시지는 한국 사회에 희망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요. 믿음 이퀄 축복이라는 생각으로 믿음에 대한 왜곡된 기준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는 과정이에요. 데스티네이션, 목표가 아니고. 목표는, 목적은, 지향점은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데까지 변질이 되었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저는 한국교회가 사이즈가 크지만 변질되었다고 진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해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 다시 말해서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강력한 열망과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무지하여, 우리를 향해서 창세 전에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예수님 닮아가는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열망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부부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때로는 자녀에게 치유불능의 질병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나를 예수화하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에 실패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삼중 축복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이토록 실패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인생이 없어요. 삼중 축복의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릇.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이어서,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이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뜻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살아낸 성공자의 이런 외침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기 전에 영원한 과거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그 안에서 뭔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눈이 뜨였던 바울이란 한 개인, 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데 전 생애를 드립니다. 저는 완벽하게 예수화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거대한 계획에, 그 주님의 그 큰 그림에 크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민아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민아 목사. 1959년에 태어나서 2012년에 사망합니다. 그때 나이가 53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인데 160권이 넘는 책을 써서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면서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가 그의 부친입니다. 이령 박사의 딸 이민아 씨는 사랑한 남자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5년 뒤에 그 남자와 이혼합니다. 1992년에 갑상선암을 선고받습니다. 그때 5살 난 둘째 아들이 특수자폐 판정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2006년에 망막 박리 증세로 점차 시력을 상실해서 그의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 해 2007년 1월달 아버지 이혜령 박사가 하와이에 살고 있는 딸을 방문합니다. 눈을 그의 보지 못하는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채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딸 눈이 낫게 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못 되어서 2월 말 데이빗 허르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치유 집회에서 눈이 완전히 치유됩니다. 5월달에 자폐 아들이 완전히 치유되고요. 7월달에 이혜령 박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법대 입학 준비하던 25세 큰 아들이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지고 19일이 지난 9월 5일에 사망합니다. 이민아 목사는 1년 동안 매일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분은 이전에도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많이 체험한 분이에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너는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내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나의 길이 내가 보기에 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 아들을 지금 천국으로 데려간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을 너는 믿겠느냐? 이민아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저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제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유진이가 25세 이제 사망한 그 아들인데 예수님 앞에서 유진이가 엄마 아빠 이혼하고 힘들었던 기간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래도 비뚤어지지 않고 엄마 아빠 사랑하는 좋은 아이로 잘 길러주셔서 우리 아이 장례식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이 대신 어머니 아버지 사랑 못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미국, 호주, 푸에르토리코, 아프리카, 중국을 돌면서 땅끝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범죄와 마약에 빠진 청소년 구제 활동에 전념합니다.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위암 투병 끝에 2012년 3월 15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기 9개월 전에 어느 잡지사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전에도 검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문제 상담을 열심히 해왔지만 내 아이와 다른 아이를 가르는 벽이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죽은 뒤에 그 벽이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들을 유진이를 사랑했던 마음으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엄마의 사랑으로 품어주었더니 변하기 시작했고 술과 마약을 끊고 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나를 마마미아로 불렀습니다. 유진이가 그리워 울면 아이들이 나를 안고 기도해 줬습니다. 유진이의 죽음이 한 알의 미달로 내 가슴에 떨어져 이기적이었던 나를 세상의 어머니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사후 세계에 어떻게 영혼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제가 구입할 수 있는 책은 구입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되었지만 정확하게 다가오신 어떤 그림을 퍼즐 조각 맞추듯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각도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분석도 하고 또 때로는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까 설교 초두에 신약성경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러한 연구를 쭉 하면서 더 강한 확신이 듭니다. 희한하게 임사체험을 한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임사체험에는 가짜들도 있어요. 이 말은 뉴 에이지에서 창조한 가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함 가운데서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고 다시 이 땅으로 제2의 기회를 얻은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관된 공통 주제인 것을 조금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이 조금 조금씩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이 내 심령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닮는 데 실패하면 그의 삶은 실패다라고까지 저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리 섭리된 거대한 어떤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거대한 계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하심 가운데 누가 예수 믿게 될지를 아셨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시키고 계세요. 여론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생애 가운데 이름을 알고 또 서로 얼굴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을 약 2,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산골에 사는 누구는 뭐 평생 한 120명 정도 알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은 훨씬 더 많은 8,000명이나 한 뭐 만 명 정도의 사람을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통계는 한 2,000명 정도 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진짜 내가 인터랙트 할 수 있는 이 2,000명을 두셨을까?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낭비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여전히 육적인 나로 남겨두지 마세요. 아파했다면, 고통스러워했다면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예수님 닮은 내가 창조되어야 되고 또 다음 단계에서 더 나은 예수님 닮은 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삶 가운데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에 개입하여 선을 만들고 계신 이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열심을 품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되 그 선함이 지향하는 목적이 내가 구세주로 영접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 닮는 것임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 영을 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선명하게 무섭도록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데 하나님과 협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